오늘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씨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씨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씨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의 씨가 뿌려지는 밭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의 씨가 뿌려진 대로 거두게 하시는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신앙생활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의 씨가 자라서 거두게 된 입술의 열매, 그 말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농사예요. 진짜 그런가? 호세아서 4장 14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 구약 때는 수송아지나 곡식을 드리고 신약 때는 우리가 헌금이나 헌신을 합니다. 그런 핵심은 뭐냐면 마음밭에 뿌려진 씨로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생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되셔서 그 대가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 우리가 진실로 성경으로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고백할 것은 뭐냐? 찬송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얻어 터졌습니다. 피투성이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입술의 열매를 뭐로 드렸던가요? 찬송했습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원수 감수장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 항상 말씀의 씨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 소가 여물을 우물우물하듯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뱉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차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말의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가족 간에, 사랑하는 이들 간에.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남도지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목제물, 화목회하는 말씀을 맡았다면 십자가 달리신 주님 기억하면서 계속 좋은 말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베푸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십시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자녀들에게 수학공식 영어 단어 하나 외우게 하는 것보다 이 지혜를 먼저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그 이전부터 가르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입으로 뿌린 말의 씨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입술의 열매로 창조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열매 거두고 싶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세요.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 갈수록 원통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귀한데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감정이 성경의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묶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씨를 뿌려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레마, 성령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뿜어져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했던 말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말과 일치되기 때문에 응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정중앙, 관역을 적중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성경 말씀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농사, 씨 뿌리는 농사 짓는 것이지만 그건 모형이고 비유고 그림자고 실제로는 어때요? 말씀의 씨, 영생 주시는 말씀의 씨, 십자가의 피 흘리까지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기 위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숨어있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 숨어있는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만 살펴봅시다. 첫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수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반드시 흘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야 행복하고 내 원하는데 하나님이 조종해 주시고 움직이시기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철없는 철부지예요. 믿음이 깊어진 어른들 만나보세요. 목회자들이나 영적으로 깊어진 분들을 만나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고난의 수고 희생의 수고가 다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남유다 왕국 성도들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살이를 합니다. 징계의 쟁기를 통해서 70년 동안 강팍한 마음이 안식하는 마음밭,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됩니다. 그렇게 기경된 남은 자들이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추수 때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간신히 재건된 성전에 올라갈 때 전과 달리 이제는 좋은 재물을, 열매를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뜻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 흘리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약속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보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듣고 뭐 그런가 보다 관념이에요. 뿌려봐야지요.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고 직장에 들어가서 돈벌이를 해보고 영업을 뛰어보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제 농사를 해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일상에 딱 설 때 우리는 어때요? 쉬운 쪽으로 타협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렸잖아요. 미안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마음 바꿔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합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가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도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인자하신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마음밭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주인의 멍에를 담담히 잠잠히 멜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꺼이 담담히 메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좋다고 만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내는 남편의 멍에를 메고 남편은 아내의 멍에를 메고 부부는 가정의 멍에를 메고 자식도 그 가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남편이고 하나님 가정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직장에 속했습니까? 포스코에 속했습니까? 포스코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학교에 속했습니까? 학교의 멍에는 대한민국에 속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거를 담담히 메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는다 다 멍에 메는 거예요. 이걸 담담히 기꺼이 묵묵히 메는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좋은 마음 바친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 밭으로 경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딱 배웠을 때 못 알아봤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The gardener. 동산지기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밭을 경작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산지기로 자신을 나타내어서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의 씨가 이미 뿌려진 너희들의 마음의 텃밭, 우리의 마음의 텃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으로, 몸으로 일하시는 게 영으로 일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지기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들 같은 모든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밭입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뭐 고상한 척, 착한 척, 뭐 학문과 철학과 종교로 위장해도 우리는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냄새 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마세요. 다 길가, 돌짝밭, 가시들 같은 우리 마음밭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멍에, 주인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농사를 돕는 것, 함께 우리 마음밭을 갈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좋은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주님만이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잘 지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 잘 지어놓고 이러면요, 막 성도들 말씀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은혜 받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라도요,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좋은 마음밭이 기경됐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지식과 말로는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몸이 되었잖아요. 신앙생활의 몸성,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좋은 시설 해놓으니까 몸으로 와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듣고 회비 좀 내고 간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것저것 설교 듣는다,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몸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유를. 거기에 눈물 흘리는 수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기쁨의 교회 가족이 가족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고 말 많이 하고요, 뭐 열심히 하는 척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요, 몸이 가. 밭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대추수 때입니다. 마지막 대추수 때 이 세상 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타작마당이 되어 농부가 키질을 합니다. 도리깨질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또는 뭐 도리깨를 들었다고 했대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간은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알곡은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쑥대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는 씨가 뿌려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 이 풀의 열매가 창조되지를 않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들기 같은 마음밭을 부지런히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할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히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성품을 담아 기꺼이 내 몫을 태인 십자가 주의 멍에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가니까. 저도 1대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5대째, 6대째, 4대째 순거주지만 자랑하는 분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열등감 느낍니다. 수십 년째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 아직도 멀었는데 점점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그렇네. 그들의 잘못보다도 그들 허물 보다도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본 게 없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뿌려보고 멍에를 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말과 생각으로 관념입니다. 점점 꼬이게 될 거예요. 점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점점 헤매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세요. 텃밭 갖고 보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듣기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로 내가 의무를 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찔려 돌아가셨잖아요. 성전들만 바른 것이죠. 그래도 예수의 피가 작동되지만 과연 좋은 마음밭도 익어갈까? 우리는 쭉정이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성경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를 주인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른 소와 나귀에 비유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유예요, 비유. 주인의 멍에를 맸으니까 소와 나귀가 주인은 밭을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 어때요? 매를 맞을까? 징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주인의 멍에를 메고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광야 같은 고달픈 세상 하늘 안식을 얻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먼저 어른된 우리들이 먼저 맛보고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가르치느냐? 가장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건강 위기가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멍에를 묵묵히 참고 있네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축적되어서 결국은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과정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희생제물 되는 온 세상에 희생제물 되는 멍에를 나는 졌다. 묵묵히 졌다.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내 마음을 본받으라. 나와 같은 마음받으러 경작되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약삭빠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몸을 들이세요. 주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요 눈물이 날 겁니다. 내 생각과 주의 생각이 말씀과 내 판단이 충돌될 겁니다. 그걸 깨뜨려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주님을 안 닮았잖아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성도들이 다 쭉정이가 되어버렸기에 바벨론을 들어 도리깨로 들은 거예요. 키로 들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애끓는 상한 마음을 대신 대변해 주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연보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이 피눈물 흘린 그것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에 주님이 피눈물 흘릴까요? 왜 주어적이 때때로 강단에서 절규하듯이 피눈물 흘릴까요? 주의 마음밭으로 기경되라는 거예요. 쭉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켜질 할 때, 예레미야 35장은 알곡과 쭉쟁이를 키질할 때 이방인 출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혈통이었는데 레갑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이라고 칭찬했어요. 대대로 마음밭을 잘 경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 뿌려진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레갑 가문은 타작할 때 추수 때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내 앞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가정 자손들 이 약속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21세기의 레갑족 속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타작할 때, 추수할 때 보호를 받아 알곡으로 추수되어 주의 곡간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살펴본 세 가지 가르침을 정리합시다. 첫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수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한평생 불화하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불 가운데, 옷도 집도 없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처럼 되지 마십시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경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도와서 협력해서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잘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작은 거라도 순종하려고 들으러 와야 돼요. 오늘 뭐라고 씨부리는지 보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안식월에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태연이 태어났을 때가 또 다릅니다. 부리니까 하나님, 이 아기가 일평생 주님을 닮은 좋은 마음밭을 경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부 때는 사진을 너무 오래 보여줘서 탈이었는데, 이부 때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눈을 맞추는 것 같아 착각하는 거죠. 제 마음에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일평생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벽과 방패가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안식월 중에 저희 가족과 이제 그만 봐주셔도 돼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안식월 중에 저희 가족과 한 25-26년 오랫동안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 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대장이에요. 너무 금식하고 너무 기도해서 몸이 상해서 제발 제발 금식 그만하라고. 목회자들도 존경하는 분이 됐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집사님은 80이 넘은 집사님이신데, 남편 집사님, 제가 왔다고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가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사랑하는 손주들 김온유, 김사랑, 김소망이를 위해서 한글도 아닌 영어로 정성껏 필사성경이었습니다. 이 필사성경을 하는 이유를 이 세 손주를 위해서 내가 가보로 남기겠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잘 나가다가 사업부도 맡고 미국에 가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덕분에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 마음밭이, 온 가족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3대가 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고등부 할 때 우리 학생이었던 자매가 그 신랑이 신부 며느리가 돼가지고 참 기뻤습니다. 남은 생에 후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농사를 돕는 심정으로 제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배 할아버지의 진솔한 간증이 초보 할아버지가 된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영생, 부활,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서 반드시 추수 때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에 상급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확증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